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시고 저희를 모든데 무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상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를 나눠가의 상수를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교사의 직분을 맡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대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고 힘과 용기가 없어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셔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그리고 잘 전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행여나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죄와 불순물, 죄를 교만이 있었다면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 새겨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주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갖춰야 될 교사로서의 방법들, 필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마음과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오직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오늘날 저희들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북쪽에 갔었고 시리만과 없잖아.
여기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용사는 성을 불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요새 동안에 그리하라.
그 세상의 용은 일곱 양당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반 나팔을 길게 울려버려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러면 그 성급이 무너져 내리면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 증가 하시네.
이 아들 여호사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제사장은 일곱 양반 나팔을 잡고
또 백성이 이제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 것이라. 15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그 중에 일어나서 대단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돌리니 성을 일곱 번 돌리는 제사를 공략하라.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그치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여호와 앞에 바치되 이제 나라와 그 도시에 공부하는 자는 사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종인 사자를 죽였습니다.
너희는 바친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집으로 바친 후에 화를 남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금과 금살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목판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을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백성이 함께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한숨을 취하고
성에 있는 것을 다 알아가게 남녀 부유와 무량과 자리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차 시간까지 있고 3차 시간으로 마무리해서 성회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 받고 또 오늘 아침에 침례하는 걸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무너진 여리고성이라는 공부와 제목을 가지고 하이라이트스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을 지낸 후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왔고 이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전에 5장 10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 있었던 것 여호수아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더 힘을 묶어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그 전쟁들이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알고 그 전쟁을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장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투 명령을 내리셨는데 여러 전쟁을 준비하는 전투 명령을 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진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여호와이 쓰고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또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진을 갖춰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무기를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에는 똑같이 하되 일곱 번 돌고 양과 팔을 길게 움직여 부어서 외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굉장히 높고 견고한 성이었는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석에 찾아오는 여리고성은 외성과 내성으로 되어 있는데 외성이 약 1.8m 정도 너비가 됩니다. 이제 1.8m 정도면 자동차 두 대가 비결할 수 있는 너비. 내성의 너비는 두 배 정도 됩니다. 3.6m 정도. 높이는 약 9m 정도 됐고요. 외성과 내성 사이가 약 3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높고 견고하고 육중한 성이었고요. 이 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한 것은 언약궤와 진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너뜨려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게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배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승리는 보장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뭐 칼을 흔들거나 창을 던지고 할 수 없이 가서 앞서 이렇게 물건을 요약하기만 하는 데는 그건 아주 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주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각 사이에서 신뢰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항상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예배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리고 왜 신뢰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 5장 1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무너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나를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장만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자라고 그러되 나의 주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게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장만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은 것이라 내가 신은 것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군대장만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군대장관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대적의 편이냐? 그랬을 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은 나는 우리 편도 아니고 대적의 편도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 편이겠죠. 하나님의 군대장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보호를 하시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함께 하시거나 천사들을 보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러고 우리가 군대에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것은 내가 무서워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라.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시고 그리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군대장관이 앞에 있는 상황에서 군대장관이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방문하러 온 건 아닐까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군대장관을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군대장관이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항상 우리를 돕는 자시니까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10장 34편을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표시해 보십시오. 34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지키고 자기를 건지시는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저를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시하자가 쫓겨 나와서 지금 시잖아요. 다윗의 삶을 보면 늘 비리와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보존됐고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정말 천사들을 보면서 주를 경외하는 다윗을 보호한 결과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장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다면 아이들과 씨름을 하든지 내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고난을 받든지 내가 시험과 유혹에 빠져가지고 뭔가 어려움을 겪든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두 번째 약속으로 여호수아 6장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은 여리고 성 그리고 여리고의 왕 그 용사들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단순히 그 땅을 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창고에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리고와 그 성과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2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십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하는 거고 잘못 구한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구해도 못 받는 것은 아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지는 그것 중에 하나님이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서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안한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6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곳씩 보는데 며칠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간을 거의 잡고 언약궤 앞에 생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굽며 제사람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람들이 양간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보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니 백성은 다 그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생명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전투 명령으로 6바퀴 동안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외치라 그랬습니다.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이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순종 여부를 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계산이 됐고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우리 수준으로는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다시 계산할 필요가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압 드리는 말씀 중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정말 방법을 찾고 그 순종하는 사람은 핑계를 찾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데 우리들이 정말 순종하느냐,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이 있느냐 하고는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삶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을 여러분들 찾았는데 딱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보험성과 제작된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흥원을 했던 내용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흥원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외로 못 보이는데 흥분이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 거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겠다는 것은 축복이 있으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환난이 있는데 외적으로는 환난이 있지만 내적으로는 평안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악도 이기고 모든 시험도 이기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도 다 이루었다고 승리하셨잖아요. 구원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 즉 믿음이 무너지거나 순종이 무너지거나 실패가 찾아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진 여리고성, 이 여호수아 5장과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를 미리 보낸 것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길 원한다는 것과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하에서 이제 하나님이 전투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약속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아들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에게 우리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야망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나머지 이제 전투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아마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얘기를 주셨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렀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야단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앞과 뒤에서, 호위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하기에는, 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아주 강한 조직력을 갖춘 어떤 군대가 필요하고, 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옛날에 공성태라고 해서 아주 큰 철이나 아니면은 그 나무를 가지고 막 성문을 붙이잖아요. 아니면은 그 오픈, 이제 뭐 이렇게 밀고 다니는 탁처럼 생긴 걸 가지고 거기서 뭐 활을 쏘거나 아니면 성문표에 맞춰가지고 거기를 뛰어넘어가서 전쟁을 치고 싸움을 하면서 창문을 열고 군사를 밀고 들어가잖아요. 어떤 그런 걸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보통은 전쟁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빙을 돌라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면 그 자리에 우리가 그런 정신력을 받았다면 내가 그리고 특별히 군인이라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이런 정치문명이 진짜 유용한가 그리고 또 꼬리를 물고 전쟁에서 진짜로 승리할 수 있을까 뭐 여러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만 훈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제 제사장들의 언약궤를 메고 그 정말 몸에 거두는 시기에 넘치는 그 요단강물에 발을 내디뎌다 보면 강물이 멈출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대로 하니까 진짜로 요단강 강물을 만났습니다. 그런 또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강을 건너왔습니다. 아마 정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논리와 이상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과의 이렇게 어떤 올바른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40년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서 아마 철저하게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볼 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잠시 놀라고 했잖아요. 아마 지주분들이 조용히 아마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고 가고 돌고 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벽에 있는 군사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전 쳐들어왔는데 어떤 싸울 준비를 하고 온 게 아니라 무슨 복장을 제대로 갖추고 언약궤 메고 진을 딱 갖춰가지고 빙글 한 바퀴 돌고 가잖아요. 첫날은 굉장히 이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군사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뭐냐 그러다가 둘째 날도 그렇게 하고 가고 여섯째 날까지 그렇게 하고 가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나요? 아마 여리고 성은 공포에 질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운다면 얼마든지 싸워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싸우고 왔는데 정말 홍해를 가르고 40년간 만나를 먹이고 요단강 강물을 마르게 한 그 신을 의지하고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잖아요. 언약궤가 딱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라합의 증언을 통해서 들어보면 간담이 먹었고 다리가 떨릴 정도로 지금 공포를 사로잡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이 하는 대로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아마 싸울 힘을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성 주위를 돌면 위에서 화살 쏘면 누가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돌고 왔습니다. 자, 이게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창문을 열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을 통해서 오늘들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싸울 곳이 없고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성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이해할 수 없는 상담 가운데서 볼 수도 있고 우리들 상 가운데서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러시냐고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제가 본 그 만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경사로에서 커다란 바위돌이랑 막 굴러오는데 막 앞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3m.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엎드려! 그래서, 아무튼 그 음성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그 만화에 보면, 거기 이렇게 엎드린 바로 그 전에 조그마한 돌이 있어서 그 돌이 굴러오다가 엎드린 그 위로 이렇게 날아가도록 되어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엎드려 그러면 엎드리면 되잖아요. 가 가면 되고 서 그러면 서면 되잖아요. 신앙상은 되게 단순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이 복잡하기 때문에 참 복잡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시고 전제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면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을 하면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책임지시겠죠. 우리 이사야 4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일쪽에 장례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려오였고 내가 흔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은 옛적에 장례사를 구하였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70년 잠깐 왔다가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이사야 이제 뒤에 가보면 45장인가요? 45장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거에서 연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장례사를 아십니까? 장례사를 예적부터 보였고 그리고 내 입에서 내보였고 그리고 호연히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러니까 신뢰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의 꿈을 꾸게 해주시고 또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니엘 이후에 세계 역사가 다 경계됩니다. 이 세상 뚱발의 역사까지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니까 미리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전제하신 역사뿐만 아니라 장례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주는 되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느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바쁘시고 없어서 중앙으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음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으니까 순종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장래사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시고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99살 먹은 할아버지와 89살 먹은 할머니 몸씨가 꿈탔는데 내년 이맘때가 되면 아들을 낳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신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32장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데요. 예레미야 32장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이 말씀을 31장 전체에 보면 그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처음으로 와서 이스라엘 왕전이 멸망시킬 걸 앞두고 그 사촌인 하나메리 숙부의 아들 이 하나메리라는 사람이 와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의 밭을 사라고 하잖아요. 아나봇의 밭을 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서 그 사촌이 와서 너한테 사라고 할 테니까 그냥 사라고 했습니다. 사긴 샀는데 예레미야도 좀 답답한 거예요. 왜 사라고 하십니까? 장차 이게 예루살렘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70년 후에는 돌아와서 다시 밭을 사고 정자라고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미래를 아시고 또 전능하시니까 돌아올 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사면 손해보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걱정을 하니까 야 모든 육체에 하나님이 나인데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망해가는 상황을 보고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회복할 걸 생각하고 살아냈습니다. 진짜요. 예레미야가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을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모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하면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도 그렇지만 이해할 수 없는 내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이 내 수준으로는 이해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갔어요. 인간들이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난 방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설계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순종을 계속해 나간다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순종한 사람에게는 피할 길도 주시고 그리고 축복도 주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임도 지셨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벌을 하셨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항상 철저하게 보상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시면 순종해서 정말 보상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님은 이해를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고 신실하세요. 시편 145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시편 145편 철저한 구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노래로 오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덕이하시며 인자하시니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섬기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곳의 그늘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덕이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인자하시니 크십니다. 그리고 그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행사에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시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영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의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예를 들면 욥이 잠깐의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의롭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은 것처럼 욥이 계속 변론을 하잖아요. 나중에 욥이 40일간을 읽어보고 욥의 결말을 딱 보면 하나님은 의롭으셨고 하나님은 은혜롭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악조차도 손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그 형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혹시 악이나 어떤 원한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행사와 모든 행위에 의롭고 선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고 나중에 가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제가 많이 적어왔는데 그냥 읽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기뻐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히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서고 형통케 되리라 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했습니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잠잠히 신뢰하는 사람 힘도 얻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을 사랑으로 부르시고요.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명성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함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6장을 돌아가보면요. 여호수아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하나님께 절대 신뢰와 순종을 하신 사람이잖아요. 27절 내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여호수아의 명성이 그 온 땅에 있거든요. 명성이 두루마졌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어떤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을 모세만큼이나 높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아마 삶 중에서 하나님을 참 신뢰하고 순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믿음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사귀고 싶으시죠. 그리고 그분들 옆에만 있어도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안 해도 정말 그 삶의 모습에서 절대 신뢰와 순종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에게는 진짜 진한 영혼의 향기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형통할 때든지 바람받을 때든지 오해를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정말 잠시 시대하면서 순종하시는 분들을 교회 안에서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기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역사를 해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 말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 그 이렇게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관성이 없으신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처음부터 일곱 바퀴 돌든지 첫 날부터 한 바퀴씩만 돌아야 되는지 왜 이따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넘어가셨을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내 지식과 경험과 하나님의 명령을 또 교회의 뜻을 판단하기가 우리는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무슨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7일째는 7 바퀴니까 그대로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라고 할 때 항상 이 하나님의 언약계는 제사장들의 어깨에 있는 일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진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수레를 갖고 내 생각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말씀은 어깨에 위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항상 말씀 아래에 굴복하는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딱 내려오면 거기 아래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어깨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는 즉각적으로 그리고 아무튼 가능하면 빨리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보려고 했으니까 순종하실 때는 어떤 소리도 내고 들리지도 말라고 했으니까 잠잠히 순종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했으니까 부지런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할 때는 철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실패하는 것은 본인 수준에서는 순종했다고 하지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부분적인 순종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불순종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사무엘상 15장에서 하게 되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신앙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시무상의 제사라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양과 소 남겨서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겁니까? 가치 없는 거거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순종하면서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그거 없이 순종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제가 몇 가지 이제 적어봤는데, 여기서 보면, 불순종하는 것은 사수의 죄와 같다 그랬습니다. 사수이라는 것은 바르지 못한 수단을 잘 분열되는 요사스러운 수법이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사신, 제안을 내린다고 하는 요사스러운 귀신.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귀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바르지 못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면 오직 거역하는 자의 가치는 메마른 땅이보다 되기 때문에 삶이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삶의 슬픔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형통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역하면 형통치 못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다 알아버려요. 하나님께 축복이 와야 되는데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일하는 경우를 미치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데 불순종하고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나갔다고 했습니다. 시편 106편 43절에 보면 저희가 꾀로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지는 나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받게 되죠. 그리고 재앙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신뢰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짜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나오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날 때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리고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들 삶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순종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하게 될 겁니다. 그 믿음과 순종,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리고성 같은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면 정말 전도하고 싶은데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모여질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가운데서 살아나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뭔가를 공헌하시겠죠. 하나님이 지진으로 의유성을 물려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의 영혼에 아니면 그 어떤 어려운 문제에 틈을 만드실 거고 만약에 이 땅에서 구원이 힘들다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구원을 주시겠죠.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먼저 부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이 교회 안에서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애들에게는 좋은 것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교사의 삶에서 불순종이 있는데 그 죄가 있는데 애들에게 좋은 것이 이렇게 공헌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절대 신뢰와 절대 순종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리고서 5장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실 거라고 믿지 않으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서 5장 보신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를 일어나고 어리석어서 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조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들도 하나님께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